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함께 달린 두 강도 중 한 명을 구원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정도 다 일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참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편안하게 별 문제 없이 조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는 신앙을 가졌다가 여러 가지 걱정과 갈등과 번민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마침내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구원받은 한 강도는 대단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 대신 속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대가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구약성경은 기록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죠. 땅이 뭘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 가시가 어디로 갔어요? 가시 관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죄의 결과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돌려졌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좀 간단하게 구원하셨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한번 먹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털끝만한 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과 같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덩어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받을 형벌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 사랑의 십자가? 맞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과 함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의하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죄인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진리, 죄는 용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둘이 같이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의와 화평이, 의라는 것은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한편으로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처럼 그분께서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될 것이라는 그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아주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도들에 대한 사복음서의 대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강도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강도들을 말하죠. 강도들도 그분을 욕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만 한 강도는 그분을 욕하였으나 39절, 그러나 40절에 보니까 다른 하나는 그 강도를 꾸짖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마다 왜 이렇게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 복음서마다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그리고 왜 이걸 기록했느냐? 또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표현상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기록이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약속대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정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지만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왕궁과 왕의 물건에 사용되는 황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병자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에 유독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종 뽑을 때 뭐 보고 뽑습니까? 가문이 좋은가, 가문이 좋지 않은가, 박사학위는 있는가, 다 필요 없습니다. 종은 가문이나 학벌 가지고 뽑는 거 아닙니다. 자네 힘 좀 쓰는가? 이런 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는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뽑아요. 종한테 족보가 필요 없어요. 종이 왜 족보가 필요합니까? 마가복음에 족보 이야기 안 나옵니다. 대신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곧, 즉시, 곧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해결됩니다. 바다도 잔잔해지고 마귀들도 쫓겨나고 질병도 낫습니다. 그것도 곧, 즉시, 곧이요. 바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가 마태복음과는 반대로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입니다.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이것은 이미 교회가 다 형성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족보가 필요 없죠.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살펴보면은 누가는 함께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으므로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으니. 자,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역시 사도들에게서 들은 바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서 여러 사람들 기록이나 말에 대해서 전승되는 그런 자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이 신상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누가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누가가 알고 있던 지식, 누가의 학문, 누가의 의사로서의 직업으로서의 특성,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기록할 때 반영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고 차례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느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그 말씀처럼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는 목자,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부지런히 찾고 있는 여자 이야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표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린 강도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우리가 행한 일, 강도가 행한 일이 뭡니까? 속이고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나쁜 일들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 우리 죄,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봉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죠.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진정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강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40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40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강도는 지금 로마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있어요. 동료 강도에게 너는 로마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무덤에 매장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합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1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자리에 혹시 한 번이라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심판과 형벌과 부활과 다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다 배웁니다. 이제 그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기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또 마침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흠정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죠.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까? 적어도 네 가지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여, 예수는 유대인 남자 이름이에요. 아무나 그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조슈아, 예수와 흔한 이름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이름이 예수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나 강도는 고백하기를 주여,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주입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 주님이 되십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예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혁은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우리 학생들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당신은 3인칭으로 사용될 때는 극존칭이에요. 여기 제 부모님이 안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부산에 계시거든요. 제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신께서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삼남매를 잘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당신이라는 말이 극존칭입니다. 최상급 존칭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눈앞에 두고 2인칭으로 사용할 때 당신이 뭔데? 당신 때문에. 이거는 예사 낮춘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가 선생님한테 당신이 그랬어요? 당신이? 혼납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신 주님 앞에 당신 그럽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또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주여 삼창인 줄 아시는 분도 계신데 주여 삼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실 때인데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민주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고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전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은 왕이 다스립니다. 나라라고 하면 어떤 형태의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백성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대표자 뽑아가지고 대통령 뽑아가지고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나라인지 아니면은 뭐 공산 독재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이게 킹덤,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국이 있으려면 왕이 있어야 돼요. 왕국의 성격은 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성품, 왕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왕, 평화의 왕, 그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주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개혁성경에 보니까 임하실 때, 임한다는 말은 내려오다, 임할 임자죠. 내려오다, 이루어지다. 그러나 그 나라를 누가 세우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라가 임하는데 누가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지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그 왕국은 주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주께서 그 왕국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을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에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과 형벌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옆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자기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주문에 오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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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이 자기를 이 죄의 문제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그에게 곧바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 그가 그날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죄와 심판과 부활과 메시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강도 생활을 하면서 아마 지켜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강도들이 활동하는 시기는 어둡고 어색한 곳에서 활동하죠.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정보 수집 활동해야죠. 어디를 털 것인가. 그러다 보면 주로 낮에는 정보 수집하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람들을 소문도 듣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도 가게 될 테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먼발치에서라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었을 겁니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가 효력을 발휘했을 겁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기도가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만 강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강도에게 효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좋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받아들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시는 분의 중보기도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 마느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강도는 이처럼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믿어져야 믿죠. 아마도 하나님이 저한테는 믿음을 안 주셨나 봅니다. 주로 장로교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주면 그 사람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믿음을 안 주면 그 사람은 못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우리하고는 아무 무관하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해 놓았다. 내가 못 믿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 안 하셨나 보다.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러나 혹시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나중에 믿고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른다. 만약 택하셨다면. 그래서 사람들을 부여잡고 있는 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안 택하셨을까. 택하셨으면 다행이지만 안 택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만 바라보고 자기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을 믿지 못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는 말 안 합니다. 고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한테는 관대합니다. 뭐 사람이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지 뭐 고지고대로 할 수 있나.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이중잣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욕합니다. 운전하는데 다른 차가 휙 끼어들면 교통사고 날려면 어떡하려고 막 욕을 합니다. 자기가 착 끼어들면 아빠 운전 솜씨 좋지? 자기 자랑합니다. 이중잣대예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이고 절대 진리는 성경 말씀인데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예 남들도 다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난 그래도 그 정도면 나은 편이야. 남들보다는 내가 낫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 안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 환자가 아니고 아픈 곳 없어요 하는데 의사가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의사가 그를 진단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죄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과 같이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데 죽은 다음에는 우리 앞에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리적인 실체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유심론이라고 그러죠. 유심론. 내 마음이 곧 극락이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극락이고 마음이 좀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걱정이 많으면 그게 지옥이 된다.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기독교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돈 벌 것이다 하면 돈 벌고 집 살 것이다 하면 집 사고 무엇이든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희망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는데 그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실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못 믿느냐? 너무 사람이 착해가지고 못 믿어요. 이런 분 만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숨을 쉬면서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처럼 그가 간 죄는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중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용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는 되게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도둑질, 강도질, 약탈, 방화 말고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착한 일 한 거 없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죄는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는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가 너무 많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괜찮습니다.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요. 너무 쉬워서. 이런 분은 특히 자기의가 강한 분이에요. 자기는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착한 일을 100가지를 한다든지 뭔가 고상한 삶을 산다든지 이래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 거저 주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다니까. 그런데 너무 쉽다고 하시죠? 쉽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쉬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줘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달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한 처녀의 몸에서 수태되어가지고 태어나고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겪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하기도 하고 쓰라린 경험도 하고 굶주리고 배고픔 다 느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쉽고 간단한 길을 주셨습니다. 병상에서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라. 성지순례를 다녀와라. 고행을 해라. 연보를 바쳐라. 이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늘나라 천국이 아마 엄청 시끄러워질 겁니다. 아 내가 말이야 그래도 신앙생활 할 때 좀 했는데 내가 교회도 세웠고 헌금도 많이 했고 아, 내가 말이야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다 자기의 자기 공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오로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것들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값 없이 거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짧은 인생 오늘 십자가에 대한 설교, 십자가의 강도 설교도 들었는데 잘 됐다. 짧은 인생 즐길 것 다 즐기고 한 60대 돼가지고 또 숨 넘어가기 전에 강도처럼 신앙 고백하고 구원을 받자.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도 즐기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때 가서 믿겠다라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지가 않죠.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몰라요. 60까지 좀 기다렸다 믿겠다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홀연히 오셨을 때 어떡합니까? 그는 휴거되지 못하고 땅 위에 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도 들었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다 아는데 차일피일 믿는 것을 미루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우리 각자 인생의 종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세상에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가는 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동생이 형보다 먼저 가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암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자매입니다. 전도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동기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암투병 환자가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해야지 하는데 가면은 입술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딱 주저주저 하고 내일은 반드시 차일피를 미루고 마침내 이제 근무 교대 하루 쉬는 날이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가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내일 출근하면은 이 전도지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출근을 했어요. 하루 잘 쉬고 오늘 복음 전해야지. 가보니까 병실에 문패가 바뀌어 있어요. 동료 간호사에게 병실 어디로 옮겼느냐고 물어보니까 영안실에 내려가 있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펑펑 울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그때 주저하지 말고 용기가 없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안 했을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 같대요. 간증하는 자매가 울고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사람의 개인의 종말은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강도처럼 주변에 차차 믿겠다, 천천히 믿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많은 분들 교회에 출석하신 분 있습니다. 교회에도 다니고 예배에도 출석은 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바쁜 일이 있습니까? 급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을 짓누르는 꼭 해결돼야 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재정이 문제가 됩니까? 다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 합니다.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봉사 안 하셔도 좋은데 일단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헌금은 여러분 각자 마음의 자유대로 하시면 되는데 구원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60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60에서 80까지 인생 혹은 90까지 인생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야 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 우리 살아있는 이 일생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지었고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죄뿐이고 생각해보면 후회와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대신에 주님의 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잔치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잔치를 연 주인이 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소식만 듣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잔치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누구든지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오늘 바로 이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구원의 자리요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부르짖으시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기 친구나 동료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당장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십시오. 내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